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쥐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저희가 주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 영적 실상을 확인케 되는 계기가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면서 주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함께 사용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 무지를 다시 한 번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보이시고 비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최초 성경자들에게 감화감동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음식을 고루 먹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흔히 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편식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역사서의 경우에는 흥미롭게 성경을 읽어나가다가도 출애기 25장이나 역대기서나 혹은 선지서를 읽게 될 때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복음서나 읽어볼까 해서 복음서로 건너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또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또 읽지 못하는 것은 또 읽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은 선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그래도 읽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선지서는 잘 읽지 않고 그나마 다니엘서나 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던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고 있지만 석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서 한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서 이런 내용들은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요엘서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다라는 정도만 알 뿐 실제로 요엘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64권도 아니고 65권도 아니고 66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도 강조했지만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도 강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책을 언급할 때 모세와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율법, 시편, 선지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선지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하다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선자로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등등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에 대놓고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맥을 보면 그 계시라는 말 앞에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성경 자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도가 예언서에 큰 비중을 뒀다면 우리도 예언서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사야서 전체를 115번인가요?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고 호세아서도 강의를 했고 말라기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우리 이철종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또 강의한 적도 있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의 경우에는 뭐 우시아 왕 때라든지 뭐 요시아 왕 때라든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대적 추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요엘서에서는 연대적 추정이 가능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이 분명치 않은 성경이 나올 때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 메시지는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이니만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 추정해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요엘서 3장 4절에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헬라 족속이 6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후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니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기원은 사실은 주전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미 헬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주전 10세기에 알파벳을 전수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주전 810년 전후에 헬라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식민지를 건설한 그런 사실까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가 언급됐다고 해서 포로 후기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요엘서는 대부분의 구약자들은 포로 전, 포로기 전에 쓰여진 선지서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1장 9절과 19절에 성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공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성전이 언급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포로 이전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포로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이런 사실은 성경 배열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그 다음에 요엘, 오바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요엘, 오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가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후에 있을 유다의 멸망도 예언한 책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유대가 망했을 때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엘서는 포로 시대 전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보통 호세와 요엘, 아모스의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하고 요엘, 그 다음에 요엘하고 아모스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4장 11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의 교만과 음란의 영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리켜 갈라진 마음 혹은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 전반부 마지막에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요엘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아모스서와도 연결이 되는데 한번 요엘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시면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런데 아모스서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아모스 1장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때 호세와 요엘 아모스가 그냥 아무 때나 순서를 배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서신서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유다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유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포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기둥같이 쓰는 일꾼들을 언급할 때 야고보, 게바, 요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서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엘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누군지 다 알아먹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명령입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듣고 말하라.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늙은 자들 2절에 그 다음에 5절에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11절에 농부들 13절에 재상들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냐?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에도 11절에도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이스라엘 민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회복을 약속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1장 4절 이하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회복하실 것을 2장 21절 이하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2장 27절 이하에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본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하면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표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와 같은 미물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는가 할 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놓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흡사하죠. 하나님은 단지 이적과 표징만을 보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징을 보이시는 의도와 목적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바람으로 메뚜기들을 다 홍해로 다 몰아넣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상을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농사를 짓는데 물론 해가 되긴 하지만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미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조림과 냉장고를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메뚜기가 한번 다 쓸고 가버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900년대에 홍해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 크기가 5,000평방킬로미터에 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1957년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 수가 160억 마리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때 이 메뚜기의 몸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5만 톤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치는 재앙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나타나지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감안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죄를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절도 3절을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했긴 하지만 그 죄만 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범했겠지요. 어쨌든 이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2절까지 메뚜기가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흔히 구약신학자들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왜 지금 이런 상관이 있느냐 하면 원래 언약의 말씀에 이런 이런 말씀이 나타났는데 너희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관도 있다라는 식으로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단지 메뚜기 때가 확 지나가버려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의 수명이 127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번 먹으면 자기 몸무게만큼 먹고 최대 자기 몸무게 3배까지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본문 4절에서 팥쥐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팥쥐,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이름 넷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 네 종류의 메뚜기의 연속적 재난을 말하는가 아니면 한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언급하는 이름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명칭이 한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라면 일상적인 섭리화에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독한 메뚜기 떼를 언급하기 위해서 네 가지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네 명칭이 네 종류의 메뚜기 떼를 지칭한다면 한겨울이 나고 봄에 다시 부화된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당하게 될 극심한 재난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것이 맞는가? 시편 78편 46절에 시편 78편은 76절까지가 있는데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애굽을 심판하실 때 메뚜기와 황충을 함께 보내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16절 17절에는 메뚜기와 느시 둘 다 날개 달린 송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5절로 가보시면 순서가 1장 4절과 달라요. 2장 25절에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쥐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순서로 나타나죠. 이런 면에서 아마도 이 네 명칭은 다른 종류의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이나 음습해가지고 그야말로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자연 재앙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메뚜기 재앙은 단지 자연 재앙이라기보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5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쭉 보시면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이방 군대의 공격을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대적의 공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9절에 요한이 메뚜기 떼를 묘사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면서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자 이빨, 말 같은 모양, 병거 소리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메뚜기와 메뚜기 떼와 하나님의 교회 대적 세력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서를 봐도 이방 나라의 군대 침입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내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할 때 요즘에 뭐 성경과 5대 제국 뭐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다섯 나라죠. 왜 그러면 내 나라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 분류법에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함께 내려오면서 때로는 이 정복에 의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분리되어 두 나라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가면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한 나라로 묶어버리면 네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묵시문학에서 4라는 숫자는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꿈세계에서 미래에 탄생할 네 제국을 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스가랴와 사도요한이 네 명의 말타는 자를 봤다라는 표현도 스가랴서와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서 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또 내 나라인데 왜 또 한민족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질문을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방 대적 세력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나라가 몇 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수르와 유다에 있어서 바벨론은 본질과 역할 면에서 똑같은 하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쓰시는 채찍이에요. 이로 인한 결과가 무언가 제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굳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을 항상 포도나무와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말갛게 긁어서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땅 할 때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지자가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내 땅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가리킴을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토지를 팔지 말라. 왜 팔지 말라 그러죠? 토지는 내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땅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죠. 모세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와 관심을 받는 땅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황폐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부정적인 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자들이 누구라고요 먼저? 늙은 자들이에요. 물론 연수한 자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 늙은 자를 장로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의 장로 정치를 그대로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늙은 자는 그야말로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엘이 지금 선포하는 재앙에 관한 말씀은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늙은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늙은 자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모른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비와 늦은비, 의의 교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어보는 예언서입니다. 이른비, 늦은비, 의의 선생 이른 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요. 다 선생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엘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긴하다는 점에서 뭐 굳이 뭐 이런 내용들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선생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거룩하다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해받는 대상은 누군가? 그들의 자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4대가 나타나죠. 너희 자녀, 자녀의 자녀, 그 다음에 후세. 4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0장 2절부터 3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제가 시편 78편 말씀을 언급했는데 시편 78편 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전한 바다.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합니까? 왜 총회와 노회는 장로의 주의 정치를 따라서 교회 정치를 왜 펼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야말로 참 이 개혁주의 신학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일반 복음주의 교회를 분명히 이루었을 거예요. 제 성향상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런 우리 현상교회 같은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제가 누구로부터 전해받았기 때문이죠.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또 제가 관여했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때 뭐 이안 머레이라든지 조셉 파이퍼라든지 여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기독교 고전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사를 했는지 제가 전해받았기 때문이죠. 지식의 무게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 들어도 듣는 대로 못 사는가? 그 사람이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정도의 영적 무게가 아직 더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정말 들어오면 그 영혼을 깨부숩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삶이 변화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경고가 주어졌지만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경고했지만 망하고 말았다. 그 역사적 사실을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육자들과 대화하면서 유대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190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종교적 전통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가르침 때문이고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형식 때문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짜장면을 먹을 때 접시에 담아서 먹지 신문지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이슈에 헌신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왜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고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려서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하얘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 심판 메시지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메뚜기 때로 인한 결과 상징이겠지만 이런 일의 결과로 인해서 애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죠. 2장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당한 자기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복음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89년인가 그때 상당히 제가 일찍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오자 아마 몇 개월 있다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폭발 훈련에 보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가 긍정적이지 않다.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코로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청년 때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기울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5절을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야말로 흥청망청 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식사 때가 되면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살린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일상적인 일인데.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신자는 일상을 살지만 일상적인 일에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하는 자들은요, 그냥 흥청망청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마실 포도주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나도 I don't care. 나는 뭐 상관없어. 뭐 내 가족 잘 되고 뭐 직장생활 괜찮고 뭐 먹고 살 거 있으면 뭐 됐지. 뭘 더 신경 써야 돼. 뭐 조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고 뭐 요즘에 교회 학교가 뭐 허물어지고 그건 뭐 별로 관계없다. 나는 이런 면에서 취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이남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화란개혁교회에 일어난 와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인 논쟁.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화란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그 와인 한잔 먹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서 이 와인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다른 형제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와인 먹어야 되느냐. 개혁교회 안에서 그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자입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삶을 그렇게 살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교회적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모여있다는 이 말은 남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고 내 삶이 편하면 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건강하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교회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 교회적 상황,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상황, 또 어떤 가정의 상황,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소식들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말씀이 자자손손 전거되어서 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다음에 바로 아모스로 넘어가지 않고 요엘서를 넣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갖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그렇게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보편교회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입지가 좁아지는 이 모양새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워서 마땅히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고 운동이 되고 100주년 기념하고 120주년 기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이킴, 회심한 영혼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염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